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올해 주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멕시코 아웃리치 전도주간을 마치고 돌아왔던 주일이었습니다. 전도주간 그 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멕시코 현지에서 함께 전도대회에 참여한 교회 리더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을 일주일간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교회로 돌아왔던 주일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 리더 모임에서 전했던 약 6분 길이의 설교와 교회로 돌아와서 전했던 주일 설교는 아마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한 설교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참 여러 리더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 설교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반응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일 교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문자와 이메일로 주일 예배 때 감동과 감사를 전해주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주일날 하노이 예배에는 이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신 다섯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요. 오늘 또 두 분이 또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놀라운 건 영어 예배에서는 목회를 쉬고 있던 한 목사님 부부가 참여하셨고 또 중국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 부부가 떠나는 길에 우리 교회를 들려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날 함께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전에 섬기시던 성도님들 또 생전 처음 보는 분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이라는 답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멕시코 리더 모임 그 전날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해서 다음날 전했던 그 내용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제 목회의 과거 모습과 또 깨달은 후에 회개했던 모습 또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찾아온 목회의 변화 이런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실현장이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묵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후 주일날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2019년도 새해에 성도님들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와 은혜에 대해 더욱 신실한 교회로 다져져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라는 신년 주제를 세우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이 주제는 우리 교회는 올해 다른 것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도 되지만 올해는 복음의 그 능력을 의지하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교회는 우리 주인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어 갈 것을 목적하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의미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길이 되었는지 확실한 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과 또 새해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온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를 적절하게 요약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두말할 나위 없이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justify 또는 justification. 무엇을 의롭게 만들다 아니면 무엇을 의롭다고 여기다 라는 의미로 칭의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구원입니다. 칭의는 죄로 타락해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어떻게 불의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졌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곧 칭의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칭의를 의미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의, 의롭다, 의롭게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이와 같은 용어들이 장장 50번 가까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은 의로움에 대한 답을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주제에 대한 관심을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의, 정의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로 타락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은 불의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정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의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소위 갑질과 추행과 불법 행위들, 또한 그들을 위한 특혜와 편애, 이런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고발하는 사회정의, 그 social justice, 또 정의 구현, 이것을 우리 사회는 오늘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가 이해하는 정의 구현과 복음 속의 정의 구현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정의, 또 사회에서 주장하는 의와 정의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고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오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지만 공통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 이웃의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표현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 주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시작하는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변화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는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죄로 망가진 나를 평가하자면 나의 모든 면, 그러니까 나라는 한 인격체를 가리키고 내 인격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면, 나의 생각, 나의 취향, 나의 꿈, 계획, 행동, 성품, 이 모든 것 중에 이 부분은 망가지지 않았어, 이 부분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 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전인적으로 망가진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타락했다, 죄로 망가졌다 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체이지요. 이렇게 전인적으로 망가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칭의와 칭의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칭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얻은 구원을 바르게 기억하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유가 곧 이 칭의입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차이 또한 이 칭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통한 칭의에 대한 이해, 이 한 가지를 두고 교회가 세워지거나 무너진다. 그러니까 칭의를 바르게 이해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칭의를 잘못 이해할 때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캘빈은 칭의는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축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으면서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춰진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가 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보시면은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같은 책 로마서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의로운 일을 해도 그 안에 불의가 묻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논리가 노래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도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것은 너무 이른 결론입니다. 이건 잘못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 나의 행동이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 이 결론은 로마서를 좀 더 묵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의롭지 못한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빨래통에 빨래가 너무 더러워서 깨끗한 빨래가 됐다. 그 안에서 더러운 그 빨래 중에 어떻게 하다가 깨끗한 빨래가 하나 나왔다.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는 그 무엇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우리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일부의 설명을 우리가 읽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보기에 앞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구원의 개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신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개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놓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한 한 가지 일, 그 뒤에는 엉망인 20가지, 30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전인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순종하면 복 주시고 순종하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놓고 구약시대 때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은 그 사람도 구약시대 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다를 바 없는 손색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손색 없는 신실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시면서 구원의 기준을 바꾸신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순종을 강조하시면서 순종하면 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기준을 바꾸신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시는 그런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구약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신약시대를 시작하신 분, 구약시대에서 율법을 손색없이 지킬 때 얻는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날 구약시대의 막이 내리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율법을 바르게 따라서 나오는 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기 전 아담보다 더 손색없는 모습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칭송과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그 의로우신 분이 도리어 죄수 중 하나로 취급을 당하시고 가장 악한 사악한 죄수의 사형틀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그의 의로운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불의의 대가를 그 아들이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혜택, 속량의 혜택, 죄값을 지불하신 혜택이 나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나는 불의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불의한 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너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의의 선포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내 믿음의 대상, 곧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한 나를 손색없는 정의와 자비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자 하면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동원하시고 누구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증거된 내용대로 깊이 있게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신 그분의 대단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시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적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설교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교회와 가르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돌한 발언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영어와 한어로 운영하는 온라인 기독교 신문, 블로그 등 참 여러 기독교 사이트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글을 접합니다. 매일마다 무언가 한두 개씩은 적어도 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어로 운영하는 기독교 매체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는 글을 대하는 것은 과장을 조금 섞자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 그리스도, 구원, 은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순종의 능력, 전도의 능력,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들과 은근히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올라와서 눈에 불을 밝히고 베드로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발뺌을 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이방인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아무런 담과 아무런 구분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배척을 합니다. 멀리합니다. 아무의 눈에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눈에 들어옵니까? 바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복음 중심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의 눈에는 조금이나마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7월 달에 성도님들에게 고백하고 그 사이에서도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 구영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 시간이라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복음 중심적으로 목회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깊은 회개를 했고 또 오늘까지도 자칫 잘못 복음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워서 목회를 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서 온라인 매체, 기독교 매체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펌핑 아웃 해내는 이런 글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앞세우는 그 글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칭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망가져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행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과 노고와 여러 가지 인내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article after article, blog after blog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내용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들의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 우리 자신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 생각을 해봤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구원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연결해 보십시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하고 의로운 영혼들입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삼아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따르면 복을 주신다고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나요? 구약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입니다. 그럼 왜 순종을 그렇게도 강조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 시대에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구약시대 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한 가지 결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한 가지 결론, 한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답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한 가지 결론을 믿고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구약시대 때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가 임하기를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자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 하나님의 자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영혼으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의롭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손색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구약이 증거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불의의 모습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한 점들을 의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왜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까? 죄책감을 얻기 위해서? 낙담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불의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과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감탄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의 노래, 복음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지.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불의를 덮어주신 자신의 생명과 피로 덮어주신 그분 때문이지. 하나님의 의를,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주목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성화됐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캐치를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 얘기, 자기 공로를 선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마음이지 성화되어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죄의 습성을 의식하고 경계하고 멈추면서 나의 부족함과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공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구원과 복음의 노래는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에 머무르고 복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행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칭의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사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복음을 주목할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의 생활이 변화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고요. 복음을 주목하면서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롭고 신실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지난 7월 달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더 풀이해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한글 번역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원어의 그 직역과 굉장히 가깝고 또 영어의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 아주 직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From faith for faith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헬라어 원어 문자 그대로입니다. From faith for faith. 그런데 피스티스 또는 피스투오라는 헬라어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믿음뿐 아니라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을 드릴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특히 우리에게 밝혀주신 뜻,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사시키시는지,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의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려고 노력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보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From faith,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for faith,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불의로 가득한 우리가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꿈과 의로운 계획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변화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구원의 의가 된 것처럼 신실함과 의로움 또한 의로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고 그분의 구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가운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의로운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우리 사회와 시대에서 참으로 정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 곁에 서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주제 또한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주제가 의가 된, 정의가 된 그 사람들 옆에 서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와 정의 구현 개념과 복음이 증거하는 사회 정의와 정의 구현의 개념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의 주체는 사람이나 사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상대주의에 빠져서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 저 사람들보다 정의롭다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 또 정의 구현이 실천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정치, 기업, 예술 이런 분야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이 적발이 됐을 때 그들을 향해 퍼붓는 무자비한 언어와 폭행, 심지어 폭행을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어로 폭행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가족을 공개하고 공격하고 비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범죄자인가? 분명히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자비라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대하셔도 의에 전혀 손색이 없으실 그런 대상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법자들을 우리가 재판에 세우고 그들의 죄를 따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한 배를 탄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만 없어지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논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 저지른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일으킨 그의 죗된 습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복음적인 종교개혁 묵상을 했습니다. 3주간 묵상을 하는 중에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적은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사탄이 분명히 나의 적이지만 그가 나를 유혹할 때 넘어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죄에 익숙한 나의 옛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불의가 드러나고 그 법을 어기는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런 죄성, 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저런 것도 포함하고 있구나. 우리는 깨닫고 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범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의롭게 변화하고 이 사회에서 오늘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정의 구현의 그 랭귀지가 통하는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생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제가 그 구역 모임 때 몇몇 구역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적절한 예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나눕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장로교회 시무를 하실 때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 뒷자리에 조용히 와서 앉아 계시다가 축도 전에 떠나시고 하신다고 해요. 이제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 달려가서 그분을 붙잡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분의 상사가 그 리디머 교회의 어떤 교인인데 말단 사원으로 그분이 그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머지않아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너무 죄송했지만 이게 수습이 가능하지 않고 분명히 해고당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사가 그 이사회에 가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실수였다. 내가 미처 이분을 지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크레딧이 굉장히 깎였다고 해요. 그 상사의 크레딧이. 대신 그 여성 말단 사원은 그 사임되지 않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체험한 후에 그분이 정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동안 회사 경험을 한 것은 상사들이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때 교묘하게 그 아이디어를 뺏어서 자기 어떤 공로로 돌리고 나의 것을 뺏어가는 일들은 많았지만 내가 당해야 되는 불의를 자기가 몸소 받은 것은 이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상사의 오피스에 찾아가지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해요. 몇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좀 영화같이 뭐 이렇게 펜을 탁 내려놓고 오케이 딱 한 번만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삶의 모든 목적은 저를 위해서 대신 불의를 당하신 그분이십니다. 저의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이런 분 어느 교회에서 섬기시나 해가지고 그 리디머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 구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하는 모습이 분명히 이러한 주님을 닮아나가는 모습, 희생적인 모습, 때로는 나의 크레딧을 걸고 행해야 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뻐하는 의로운 변화 속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차별화된 곳이지요. 서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주목하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할 유일한 길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과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속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늘 감사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과 6개월 정도 전에 묵상을 했던 로마서 1장의 그 주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올 한 해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이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개념이 깊고 또 저희들이 시간마다 모여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도 그 깊이와 그 감동과 그 신비스러움 그리고 그 기쁨은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올 한 해 저희가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존재하는 주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의 주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